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5년 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 농구 대회가 오늘 오후 평양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남북 양측 선수를 혼합해 각각 6명씩 팀을 이뤄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첫 경기로 치러진 여자부 혼합 경기에서는 한국 여자 프로농구 지난 시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박혜진 선수와 지난해 아시안컵 득점왕인 북한의 로수경 선수 등이 출전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12,000여 관중석이 가득 찬 가운데 경기 중간 취주악단이 고향의 봄과 소양강 처녀 등을 연주하며 응원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남북 선수들이 서로 기량을 겨루는 친선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란 핵협정 당사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이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빈을 방문해 유럽 국가 외교장관들과 이란 핵협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이란 핵합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후 첫 회의라면서 왕이 부장의 회의 참석은 이란 핵합의를 수호한다는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 매체는 어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6일 빈 에서 영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외무장관을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두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북한 시리아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회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두 장관이 전화 통화해서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전략적 안정 분야를 포함한 양자관계 구축 전망, 시리아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미국은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지키고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겠지만 이전에도 자주 말했듯이 미국은 너무 자주 세계의 돼지 저금통으로 여겨진다면서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과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UMC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 푸젠성 지방법원이 마이크론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인정해 D램 등 26개 제품에 대해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UMC는 올해 초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자사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면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반도체 자금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업체를 겨냥한 것인지 세계 반도체 시장으로 확대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최고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아들이 시리아 홈시 인근에서 시리아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칼리프의 아들 후다이파 알 바드리가 홈스의 지역발전소 인근에서 친정부 세력과 러시아군에 대한 작전을 벌이다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성명에서 최고 지도자인 바그다디의 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생존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는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의 독립을 선언한 걸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올해로 242번째 미국의 생일을 맞았는데요. 독립기념일이 되면 관공서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온종일 축제 분위기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피크닉, 그러니까 소풍을 가거나 가족, 친구들을 초청해 바비큐라고 하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파티를 즐기고요. 뭐 큰 도시는 물론이고 동네마다 크고 작은 불꽃놀이가 벌어져서 이날 밤은 펑펑 불꽃 터지는 소리가 미 전역에 가득하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군인 가족들을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으로 초청해 피크닉을 갔는데요. 초청된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수들의 공연을 즐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해가 지고 나면 워싱턴 DC의 중심인 내셔널몰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를 즐길 예정인데요. 미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지만 수도인 이곳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특히 불꽃놀이와 축하 공연은 TV로 생중계가 돼서 미 전역의 국민들이 독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8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내륙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9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27도, 함흥은 18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 국가보다 더 쉽고 의미가 있다며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 노래인데요. This land is your land. 이 땅은 당신의 땅. 피트 시걸가 부릅니다.
As I went 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I saw below me that golden valley.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s.
Footsteps to the sparkling sands of her diamond deserts, while all around me a voice was sound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 and me.
shining and I was strolling.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The fog was lifting, a voice was chant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유력 통신장비 회사인 ZTE 중흥통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이동통신 회사 중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진출이 좌절됐고요. 이어서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중산 계획을 밝힌 소식, 그리고 열흘 넘도록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태국 유소년 축구선수들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ZTE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고요?
네, 그런데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니고요. 기존 통신망과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거래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인 조치인데요. 미국 업체에서 부품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파는 본격적인 생산 영업활동은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서비스국이 이런 조치를 지난 월요일자로 단행했는데요. 다음 날인 어제 ZTE 측은 법무, 재무, 구매 담당 부사장과 주요 이사진이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제재를 완전히 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ZTE 제재 해제를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5월에 트위터에 적었었고요. 당국은 이런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지난달 방송에 나와서 이 제재를 완전히 풀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측은 당시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일부만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미중 간의 ZTE 제재 해제 합의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ZTE가 미국 정부에 10억 달러 벌금과 4억 달러 추가 예치금을 내고 30일 내에 경영진과 이사회를 교체하는 한편 준법 감시 조직을 회사 내에 두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폐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거래를 미국 정부가 허용하고 ZTE 측은 부사장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도록 한 겁니다.
네, 이어지는 ZTE의 조치에 따라서 생산과 영업활동이 완전히 재개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설정한 이 제재 일부 유예 시한까지 ZTE 측이 나머지 조건들을 모두 수행하면 제재가 완전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어권의 주요 매체들도 내다봤습니다.
네, 단번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다른 한 가지도 배경 뭡니까?
미국 의회가 ZTE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ZTE를 다른 중국 통신 기업들과 함께 미국 안보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ZTE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담아서 최근 미 상원이 의결했습니다. 또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ZTE 장비들을 미국 정부기관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ZTE 제재 해제 무효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지금 상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ZTE가 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겁니까?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의 기술과 물자를 ZTE가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ZTE에 대해서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그래서 이후 미국 퀄컴사에서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전 세계의 ZTE 조직이 영업 중단 사태를 맞았고요. 폐업 직전에 몰린 형편입니다.
네, ZTE 사태 와중에 또 다른 중국 통신 기업이 뉴스의 중심이 또 됐더군요.
네,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 중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미국에서 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했는데요. 미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은 월요일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내 사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유였습니다.
네, 차이나 모바일이 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이 중국 정부 통제 아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신정보관리청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하는 모바일 앱, 그러니까 이동식 운영 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이 통신정보관리청은 설명했는데요. 앞서 미국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도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중국의 통신기업들이 장비와 망 운영 과정에서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릴 수 있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된 당일 중국 법원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중국 사업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보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통신 전자 분야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양국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개시를 앞두고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중국 정부가 오는 금요일 6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총 40%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보복하는 건데요. 같은 날 또 미국은 총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또 여기에 맞서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그래서 오는 금요일 6일은 미중 통상전쟁의 총성이 울리는 날이 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박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의향을 밝혔군요.
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계획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도 3일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 회사인 ADNOC는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현재 하루 평균 약 330만 배럴인 원유 생산 양을 올해 말까지 하루 평균 350만 배럴로 20만 배럴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지난 6월 한 달 원유 생산량은 평균 287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을 맹비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을 비판해 왔는데요. 지난 1일에도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OPEC이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시장 조작을 멈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한번 증산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도 서둘러서 이 증산 의향을 밝힌 것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오펙 회원국들의 모임에서 증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달에 이 오펙 회원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한데 모여서 이번 달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두드러지게 생산을 늘려서 공급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하루 100만 배럴 정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또 추진하고 있죠.
예,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다시 제재를 부활시키는 수순인데요. 특히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라고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제재에 따른 이 원유 공급의 감소 분량을 오펙 회원국들의 증산을 통해 메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원유 수입 금지 움직임에 이란은 지금 격렬히 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방문길에 올라 있는데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일 스위스에서 이란이 석유 수출을 위협받으면 중동 전체 석유 수출도 함께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의 제재 조치는 이란 정권이 아니라 이란의 국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금융체계를 압박하고 원유 수출을 방해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중동 전체 석유 수출이 어떻게 위험해진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오래전부터 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남부와 오만 북부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인데요. 세계 유조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원유 수송의 요충로입니다. 이 일대를 순찰하는 미 해군 5함대와 이란 공화국 수비대가 종종 대치해서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태국 청소년들이 열흘이 넘도록 동굴에 갇혀 있다고요?
네, 지난달 23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갔던 유소년 축구팀 일행 12명이 지도자와 함께 실종됐는데요. 최근에 동굴 안에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오늘 세계 각국 매체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은 이 구조 지원 인력을 태국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무사히 구조를가 했습니까?
아직 동굴 안에 있습니다. 이 진출입로에 물이 많이 차서 고립돼 있기 때문인데요. 무사히 데리고 나올 방법을 당국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 그리고 태국 해군 특수부대원 7명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처럼 건강하게 오랫동안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현지 언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청소년들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예, 일단 동굴이라서 안에 마실 물은 있었고요. 이들 청소년들이 간식거리를 많이 가지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축구팀 동료의 생일잔치를 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던 건데요. 이 잔치에 쓰려던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지금까지 열흘 이상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동굴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의사소통은 현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태국 당국이 통신용 전선을 동굴 내부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사진과 영상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들 가족들은 하루빨리 이 청소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구조대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예, 불어난 물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며칠 걸려 잠수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어린 청소년들이 수영과 잠수로 빠져나오기에는 벅찬 상황입니다. 특히 고립된 인원 대부분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대가 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서 이끌고 나오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지에서 우기가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퐁 파오진다 태국 내무부 장관은 이 동굴레의 수위가 올라가면 구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말자는 쪽입니다. 이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아파콘 유콩케 태국 해군 소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이 구조작업에는 앞으로 넉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혹은 일주일 만에 어린이 이 소년들을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을 장려해온 이전 오바마 정부 당시의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 사이의 분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꽃놀이 대신 무인비행기 드론을 이용한 쇼를 준비하는 지역이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정책을 또 한 가지 바꾸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관한 건데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어제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 내린 24개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이 학교 인종 문제나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겁니다.
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면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온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 대학 입학 사정이나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걸 말하는데요. 선발 과정에서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준다거나 일정 비율을 소수계에 할당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란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지침이 불필요한 것이었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현행 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교육부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또는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이 그런 법이 있습니다. 민권법에 들어있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적인 조치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흑인 권리단체죠.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는 데릭 존슨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손상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열을 심화하는 조처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학교 민권 문제를 담당했던 아누리마 바르가바시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고요. 전미교육협회도 다양성과 포용성은 유색 인종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의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조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조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의 다양성은 인종의 다른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정의 소득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또 부모나 형제가 대학 동문일 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없애고 또 운동선수에게 점수를 더 주는 정책 등을 폐지하는 그런 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 중남미계를 말하는 히스패닉이나 흑인 학생들 가운데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 많으니까 이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인종 다양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백인이라든가 특히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인 아시아계들이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지요.
네, 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과거 하버드대 입학사정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이나 시험 성적이 훨씬 더 좋은데도 이 개인적 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하버드대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원고 측이 이 소송을 낸 원고 측이 복잡한 입학 사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오는 10월부터 이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결국 이 소송도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앞서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다뤄진 일이 있는데요. 2008년에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인데 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교에 지원했지만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연방대법원에서 여학생이 패했는데요.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네. 자, 당시의 결정이 한 표 차로 갈리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5대 4였는데요. 이 지난주 은퇴를 발표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표가 이 결정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고려 지침을 철회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과 소수계 우대 정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대학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42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날만은 정파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이 한마음으로 뭐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낮에는 마을이나 도시별로 여러 축하 행사와 시가 행진이 진행되고 또 밤에는 불꽃놀이가 벌어지곤 하죠.
네. 자, 이날이 바로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가장 고취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USA Today 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특히 공화당원은 자랑스럽다는 사람이 90%에 달했는데요. 민주당원은 61%에 그쳤습니다.
네, 정당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현재 미국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여기냐는 그런 질문이 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응답이 차이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공화당원은 71%, 민주당원은 22%가 그렇다고 답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공화당과 민주당원 간의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공화당원 역시 수치가 떨어졌어요.
네. 이 USA Today 신문은 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가 이 당파성을 띠면서 미국인들의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8명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한 건데요. 또 응답자 가운데 55%는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뭐 현 정치 상황 탓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퀴니피엑 대학교가 또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치에서 예의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7%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동미국 독립기념일 저녁이 되면 미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대신에 다른 행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 이 몇몇 지역에서 성대한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드론이라면 무인 비행기를 말하죠?
네, 사람이 직접 타서 조정하지 않고 이 무선으로 조정하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하죠.
최근에 매우 화제가 됐던 드론쇼가 또 있었잖아요.
네, 지난 2월이었죠. 이 한국 평창에서 진행된 동계올림픽 개막 행사에서 이 드론쇼가 펼쳐져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약 1200개에 달하는 드론이 동원됐는데 이 밝은 빛을 내는 드론들이 평창의 밤하늘을 이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해서 큰 찬사를 받았었죠.
예. 사실 미국에서의 독립기념일이라면 불꽃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오래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 바로 다음해인 1777년 이 미국 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이 불꽃놀이를 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 이후 뭐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의 무슨 상징처럼 됐고요. 이날 저녁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전역 동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꽃놀이가 진행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쇼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산불 위험 때문입니다. 이 불꽃놀이에는 폭죽이 대량으로 동원되는데 이 행사 중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산불이 참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죠.
맞습니다. 뭐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등 이 서부주는 이 비가 적게 오고 또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면적이 넓으니까 산불이 시작되면 진화하기가 어렵고요. 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이 미국 내 각 지역 소방당국은 이 불꽃놀이 행사를 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소방당국으로선 드론쇼의 도입이 굉장히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최근 몇 년 새 엄청난 기세를 가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이 이 드론쇼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소방 관계자들은 이 다른 지역에도 드론쇼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론쇼가 일반 불꽃놀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요.
네, 뭐 일단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드론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드론이 전력선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전에 비행 프로그램을 해서 이 드론이 전선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
아무리 드론쇼가 화려하다고 해도 이 펑펑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없으면 이 독립기념일 기분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란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나의 조국 미국을 찾아 떠난다는 아메리카 들어보시죠.
Let us be lovers, we'll marry our fortunes together. I've got some real estate here in my bag. So we bought a pack of cigarettes and Mrs. Wagner Pie. And walked off to look for America. Kathy, I said as we boarded a Greyhound in Pittsburgh, Michigan seems like a dream to me now. Took me 4 days to hitchhike from Saginaw. I've come to look for America. Laughing on the bus, playing games with the faces. She said the man in the gabardine suit was a spy. I said be careful, his bow tie is really camera. Toss me a cigarette, I think there's one in my raincoat. We smoked the last one an hour ago.
looked at the scenery. She read her magazine, and the moon rose over an open field. Kathy, I'm lost, I said, though I knew she was sleeping. I'm empty and aching, and I don't know why. Counting the cars on the New Jersey Turnpike, they've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인디애나주는 후지어 스테이트, 이 촌뜨기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별명처럼 인디애나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건물이라든지 세련되고 화려한 볼거리가 별로 없는 말 그대로 촌, 시골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죠.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이고 여행.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고향 인디애나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네, 언제 들어도 신나고 따뜻한 이 음악,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 말고도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이 노래는 달 위에서 뒤로 미끄러지듯이 추는 이 문워크라는 마이클 잭슨의 독특한 춤 때문에 특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51년 생애의 대부분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고향은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제일 서북쪽 게리라는 아주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마이클 잭슨의 생가가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사후에 보수도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깨끗하긴 하지만 여전히 작고 초라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의 힘겨웠던 어린 날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마이클 잭슨의 생가를 찾은 관광객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It's just amazing how nine kids can grow up in such a small home.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이 탄생했다는 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네요.
Gary, Indiana is it's really a nice place. It's just that it fell on some.
게리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전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지만 게리가 고향입니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을 사랑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 미국 사람들에게 인디애나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을 물어보면 마이클 잭슨보다 더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Hello, Indiana. It is wonderful to be back home again.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나고 자라서 인디애나 주지사까지 된 그야말로 인디애나 토박인데요.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돼서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 촌동네 같았던 인디애나를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60~7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죠. 제임스 딘도 바로 이 인디애나 출신이고요. 또 다른 명배우인 스티브 맥퀸, 백인 농구 선수인 래리 버드, 심야 TV쇼 진행자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레터맨도 인디애나주 사람들이라고 제이코그맨 인디애나주 관광청 미디어 국장은 소개하네요.
래리 버드도 인디애나 사람입니다. 뛰어난 백인 농구 선수인데요. 대학 시절 전설적인 흑인 농구 선수 매직 존슨과의 대결이 아주 유명하죠. 인디애나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넘게 텔레비전 방송을 했으니까 레터맨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디애나주의 모토표는 The Crossroads of America입니다. 미국의 교차로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를 갖게 된 건 지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어제 코크맨 인디애나주 미디어 담당 국장 설명 들어보시죠.
Indiana is known as the crossroads of America because we're kind of we'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Midwest and a number of major roads and highways.
인디애나 주는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도로들이 인디애나 주를 거쳐갑니다. 미국 대륙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인디애나 주의 생긴 모양은 세로가 좀 더 긴 북에서 남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주입니다.
인디애나주 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옥수수 밭인데요. 20여 년 전에 인디애나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인디코리아 잡지의 발행인 브래드 남 씨에게 인디애나주 첫인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1994년에 학생으로 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분당이 개발이 되고 그럴 즈음에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왔을 때는 뭐 엄청 시골이었죠, 여기.
인디애나의 주 산업은 물론 농업인데요. 인디애나 관광청 제이크 오크맨 씨 도움 말 들어볼까요?
A lot of things we produce are agriculture. So we have we're one of the nation's largest producers of popcorn.
많은 사람이 농업이 인디애나주의 주 산업이라고 알고 있죠. 국내에서 가장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고 옥수수를 튀긴 팝콘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 생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업용 포도주의 시작이 인디애나에서 사실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는 제철 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약품, 의료기기 생산도 많이 하는 다른 중서부들 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또 하나 인디애나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유명한 행사가 있다고 인디코리아 발행인 브래드 남 씨는 소개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걸로 보자면 그 인디 500 그 레이스 대회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매년 열리는데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들 모여서 경기를 관람을 하고 방송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이 되고 퍼레이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축제죠.
제이크 오크맨 인디애나주 관광청 미디어 국장 도움말도 들어볼까요?
Indiana is known for the Indianapolis 500.
인디애나주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 경주대회 가운데 하나죠. 해마다 봄에 열리는데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아주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시속 200에서 300km씩 달리는 이 신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보러 매년 수십만 명이 인디애나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디 500에 맞춰서 시끌벅적 국제적인 축제도 벌어지는데요. 각자 일상에 쫓겨 바쁘게 살던 한인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참가해서 축제도 즐기고 한인 사회도 홍보한다고 하네요.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또 퍼레이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인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서 한인 대표로 해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하거든요.
끝으로 브래드남 씨에게 인디애나 주 자랑을 물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땅덩이가 또 적고 경쟁이 또 심하고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디애나는 그런 도시만 살짝 벗어나면 다 바치고 이제 집들도 싱글 하우스로 해서 마당도 앞마당도 많이 넓고 하니까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Fishers Indiana, Carmel Indiana 이렇게 작은 소도시들이 주변에 위성도시처럼 있어요. Fishers하고 Carmel은 2년을 연속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뽑힐 만큼 범죄율이 낮고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살기에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생각해 볼게를 영어로는 I'll think about it 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볼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이 표현은 무언가에 대해 하룻밤 자며 생각해 보다 결정을 다음 날까지 미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re not sure, you can sleep on it and get back to me tomorrow. 아직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I need to sleep on it before I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I think you should sleep on this before committing. 너가 이걸 책임지기 전에 하룻밤 정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오늘은 sleep on i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오늘 God bless America. 미국의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버지니아와 뉴욕, 펜실베니아 등의 13개 주 대표들이 모인 미국 대륙회의는 이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In Congress, July 4th, 1776,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13 United States of America.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18세기 중여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영국은 미대륙 식민지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미대륙 13개주는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어 미 대륙은 이듬해인 1776년 오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13개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합중국의 탄생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뒤인 1777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미국 사람들은 매년 오늘 성대한 불꽃놀이와 다양한 기념 행사를 벌이며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4일 오늘 라듐의 발견으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이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퀴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쿼드 도프스카 퀴리로 그녀는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퀴리 부인은 이후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1903년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Marie Curie was a pioneer in the study of radioactivity. The discoveries she made alone and with her husband Pierre.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의 큐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의 큐리의 이름을 따서 큐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